오순절이만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심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그들의 내면의 변화로 인해서 그들의 관계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의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이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이렇게 좀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은 지구 중심의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인데 세상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중력이 있다면 그것은 이기심일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그러한 움직임의 중심에 이 자기중심주의, 이기심이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관계와 공동체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지 어떤 표적과 기적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내면의 변화, 관계의 변화,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기주의로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의 변화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보면 33절에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중심으로 앞 32절 바로 앞에 구절에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말씀 34절 35절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큰 능력으로 증언했다는 말씀을 샌드위치처럼 앞뒤의 말씀이 서로 나눔으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 관계의 공동체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이 공동체의 출현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튼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주신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복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이러한 삶을 실천할 때 넉넉하게 복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도 종의 신분을 가진 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 언어로 표현하면 최저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가 했던 일은 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모금해서 보내주고 자신이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 길입니다. 이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기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가기 원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내가 먼저 가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 아가야 성도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달하고야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서신서 또 다른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 그들을 돕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내용도 다른 서신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선교 일정을 바꾸면서까지도 함께 포함시켰던 것, 그것은 바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또한 구제하는 일은 서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굶주린 그런 선교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면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빵을 전해주지 않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고프고 굶주린 군중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통해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우리는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에게 진정으로 성령님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또한 동시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돕는 일에 과연 참여하고 있는가. 오늘 보면 32절과 또 34절, 35절을 우리 연이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공동체의 출현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함께 나눔을 통해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런 공동체가 출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공동체가 일반화돼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단 사이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공동생활을 하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이단 사이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용재산이다, 교회에 다 이제 갖다 바쳐라, 그래서 이단 사이비 공동체들이 출현하는 경우로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곳곳에서 보면 이따금씩이라는 단어, 또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고 했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또 2장 46절에도 보면 집집마다 함께 모였다, 자신의 소유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따금씩 자발적으로 하는 뜻이죠.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눔을 통해 그것이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일반적인 원리로 법과 제도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겨난 이념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이 말씀에 나왔다는 것은 100% 잘못된 거짓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사유재산을 금하고 강제적 재산 공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간헐적이고 이따금씩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나눔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회의 제도와 질서를 일반화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이 다 일반적이어야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일 때 바람처럼 불처럼 그런 임했는데 성령이 마시면 바람불이 항상 나와야죠. 그럼 바람불이 없으면 성령이 마신 게 아닙니까?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5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부만 바치 헌금해놓고 다 전재산을 바쳤다고 거짓말해서 죽임당하잖아요. 그건 특별한 경우의 케이스죠. 만약에 그것이 일반화되면 헌금 시간에 죽어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들이 넘어서는 것은, 넘어선 것은 어떤 사유재산을 부정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넘어선 것은 이기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전 세상을 덮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평등 이데올로기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넘어가는 거예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이념으로 그것을 경제사회적으로 적용한 게 공산사회주의죠. 지금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공산주의 국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과연 모두가 평등하게 살고 있을까요? 가장 세상에서 빈부격차가 큰 나라들이에요. 수많은 국민들이 가난과 억압 속에 있어도 이러한 평등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능력의 차이를 억압함으로써 평등을 만들려고 하는 거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개개인의 차이를 제도적으로 균일화하는 평등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사랑, 자기중심적이를 뛰어넘는 어떤 나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공산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평등 이데올로기가 사회 곳곳에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위기, 지방 소멸의 위기, 많은 걸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저는 평준화 교육 시스템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생각, 문제가 계속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인가 내년 되면 50년 정도 돼요. 평준화가 시작됩니다. 평준화가 뭡니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교육, 얼마나 좋은 겁니다. 초창기에는 또 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소위 명문학교를 없애자. 그래서 다 똑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하자. 그렇다고 개인의 능력이 차이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를 서열한다는 이름으로 사립학교들을 전부 공립학교 만들어버렸어요. 초중고 학교, 특별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기독교 사립학교들입니다. 제가 사학미션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기독교, 전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 연합 법인들을 모아가지고 수백 개가 모여들어요. 한번 모이자 그러면 전국에서 다 모여요.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가리키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을 하자라는 이념으로 학교를 세우곤 했는데 성경을 못 가리키게 해요. 자유민주국가에서. 종교학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평등이라는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건학 이념이 있는 사립학교들을 전부 평준화란 이름으로 똑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경쟁시키지 말자라는 평등이라는 이념을 가진 그런 단체들의 거짓된 이념에 속아서 그렇다고 학생들이 지금 경쟁이 없어졌습니까? 엉뚱한 경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초중고 학교들이 경쟁을 안 합니다. 왜? 국가에서 알아서 사립학교들이 알아서 재정 지원을 해주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는 지역에 가까운 데 그냥 배정해버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내가 뭘 원하고 내가 어떤 학교에 가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 뺑뺑이 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평준화가 교육에 침투한 거예요. 저는 평준화 50년을 맞이해서 평가한다면 평준화가 아니라 평준화가 됐다.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커리큘럼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요. 정부는 거기에 1인당 교육비의 바우처를 제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국의 학교들이 우리는 뭘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지방에 있더라도 특성화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학교들이 더 특성화할 수 있는 거예요. 강원도 산골에 있는 학교들은 나무를 연구하고 산을 연구하고 바다 근처에 있는 바다를 연구하고 스포츠는 스포츠, 예술은 예술 이렇게 전부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부여할 때 학교가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나에게 맞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로 가면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죠. 정부가 수학 문제를 어렵겠냐 싶게 이거 갖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같이 수학을 정말 못했던 학생은 어렵게 나오나 쉽게 나오나 다 어려워요. 제가 수학을 못한 게 감사한 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감사한 게 예산 어느 부대에 얼마 배정했나 들어오질 않아요. 저는 숫자가.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과 대립할 일이 없어요. 수리에 밝은 장로님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리에 밝은 목회자를 자꾸 다 대립하는 거예요. 자꾸 숫자를 보려고 그래요. 수에 밝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다 전공이 다른 거죠. 이 교육의 영역에 평준화라는 평등이라는 잣대를 잘못 들여댄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방이 소멸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아무리 가도 교육기관이 살지 않으면 지방은 일어나지 못해요. 저출산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나라의 수백 개 되는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1장에 남자와 여자의 양성질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부터 배우는데 성경을 안 가르치니 어디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메시지를 듣습니까? 죄송하지만 불교 스님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설법하겠습니까? 천주교 사제님들이 얘기하겠습니까?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열심히 성경을 가리키게 하면 되는데 성경을 못 가리키게 해요. 이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각계각층에서 목소리를 내서 그러면 과거처럼 이렇게 학교를 선택하면 소위 명문학교가 생기면 세계의 명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해외로 가지 않고 해외 외국인들이 오게 하는 명문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TV를 보면 달인들이 많이 나오죠. 명장들이 많이 나오죠. 학문적인 명문이 생긴다면 예술적인 명문학교가 생기는 거고 각계각층의 기술적인 명문학교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평등이라는 이념을 교육에 잘못 적용한 이 평준화가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경쟁력을 하향시키고 있어요. 이거를 깨뜨려서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사실 자유민주 국가의 교육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예요. 이런 평등이라는 게 이제는 성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양성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성, 성평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건 뭐냐면 성을 자기가 그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뉴욕의 성의 종류가 31개였어요. 아이스크림 31 조금처럼. 근데 지금은요, 71개래요. 어떻게 성의 종류가 그렇게 많아지죠? 그게 성평등이라는 이념이 이제는 가정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평등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삶에 잘못 적용될 때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은 본질적 차이,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 차이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본질적 차이를 인정 안 하고 없애는 게 생기는 게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그냥 남성의 생물학적 몸을 가지고 여성 운동선수라고 주장하고 지금 나가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북미 유럽은 심각하죠. 그게 평등이냐는 말이죠. 지금 과잉, 평등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과잉으로 지금 어긋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개개인의 본질적 차이, 능력의 차이를 없애는 게 평등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과 배려를 자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진정한 평등이고 오늘 말씀에는 평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강조하면 제가 비평등주의자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극복되는 이기심이 바로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세 가지 시각이 변화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의식.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관리자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스스로 독점이 아니라 나눔으로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에도 청지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주인이 시킨 것도 안 하는 청지기가 있고 시키는 것만 하는 청지기가 있고 시키지 않아도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파묻어 두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바로 독점하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욕심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자신에게는 필요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욕심일 경우가 많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필요와 욕심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각의 변화는 어떤 이념과 제도, 법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평등을 이념으로 추구했기에 이런 공동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큰 권능이 있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9월에 열리는 이제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로잔대회가 인천 송도에 열리기 때문에 서울 인천 로잔대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주제가 이겁니다.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이게 두 단어가 써야 돼요. 그리스도를 디클레어, 선포하고 또 디스플레이, 나타내자. 디클레어는 말로 증언하는 것이라면 디스플레이는 보여주는 것이죠. 디스플레이가 뭐 물건을 전시한다 이런 의미로 좀 상업적인 의미로 쓰여지긴 합니다만 바로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에 모범이 되었던 이러한 물결을 일으키는 데 앞장섰던 한 사람의 인물이 본문에 나옵니다.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공동체의 출현이 모두가 다 일시에 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거 문을 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기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족속 출신입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도들이 다른 별명을 붙인 겁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래 이름보다 별명이 더 많이 불려졌다는 거죠.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 유대인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식 또 아람어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 아람어의 언어적 특징을 이해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아람어는 형용사가 많지 않아요. 형용사가 많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형용사적인 표현을 할 때 명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 사랑이 많은 풍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이 풍성한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사랑이 풍성하다, 아주 풍성하다고 할 때 형용사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사랑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최상급의 형용사 표현을 명사로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표현이 빛의 아들이다 그러면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면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알았는데,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자녀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부모 속을 계속 썩이는 자녀가 있고, 그냥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가 기대 이상으로 그런 자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닮은 자녀가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그런 자녀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적용하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최고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만나면 누구나 위로를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넘쳐 흐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저 자신의 밭을 팔아서 물질적으로 나누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불려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질의 나눔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위로와 격려가 흘러 넘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불려졌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바나바가 이후에 사도행전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가 파송을 받죠. 11장 24절에서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보고 기뻐하며 격려한 거예요, 성도들을. 그 중에 그가 한 정말 훌륭한 일이 바울을 데려온 일인 겁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그를 사역자로 세운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됐다 그렇게 온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했고 죽음에 넘겼고 이 땅에 온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몰라봤다라는 그 자책감, 절망감의 낙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가 이런 사역자로 세워지는 데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좌절감, 절망, 낙심, 누가 그것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가 해준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나바가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과거에 대한 자책과 절망을 그가 그의 위로와 격려로 씻음 받았기에 그가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세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 바울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만 이제 점점 바울이 더 이름이 부각이 되고 그가 리더가 되죠. 정말 훌륭한 위로와 격려자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세운 사람이라면 끝까지 바나바와 바울일 텐데 어느 한순간에 그는 바울을 더 앞장세우고 그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신이 조력자가 되는 얼마나 훌륭한 영적 리더십입니까? 위로와 격려의 나눔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은 물질의 나눔만이 아니라 이 위로의 나눔의 기적이 함께 나타났던 공동체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바나바와 이 성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눔으로 채워주고 위로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시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눔으로 채우고 위로로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